자, 오늘 로마서 강의 6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도덕주의자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그 잣대로 자기를 판단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17절부터 살펴보면 되는데 이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행위 구원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저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17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 9절, 10절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8절에서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7절, 8절에 나오는 그두 부류를 다시 한번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7절을 읽으시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이게 뭔가를 좀잘 행하면 구원받는 건가? 구원받는 거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걸로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제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고,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에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7절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셔서, 이게 예수 믿는 게또 행위로 되는 건가 보다,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항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꾸준히 잘 행한다. 이거 예수님 믿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위에 핍박도 있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이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저 앞에 두고,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핍박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고, 천국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일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7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을 10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논쟁하기 좋아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진화론이 맞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러면서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다른 얘기가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을 요약을 한 겁니다. 사람 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게 믿음의 결과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를 선을 행한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논쟁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도 믿음의 행위로 그게 나타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악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행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그 복음의 말씀에 설득이 돼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참고 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하는 그것 자체를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겁니다. 사람 자체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평생토록 악한 일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착한 일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봐서는 그건 지옥행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과 악행이 있을 때 이렇게 시소 위에 이걸 올려놓고 선행이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그러면 이 악행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너는 천국행이다. 악행이 더 무거워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럼 너는 지옥행. 세상에 이 종교는 그렇게 구원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예수님 옆에 강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선한 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 자, 그러면 로마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여기가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도 선행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잘 돼야 돼요. 선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지 선행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며 꾸준히 잘 행하는 거, 이렇게 한 거를 선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한 자들은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부활로 나온다 그래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논쟁하고 진리를 배격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한 그와 같은 사람을 여기 악을 행한 자들에서 있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 부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7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희고 큰 왕좌 앞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사이에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선을 행한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을 행할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봐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다 깨끗한 것 같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다, 무슨 훌륭한 무슨 목사다, 뭐 빌리 그레함이다, 교황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제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로 인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드디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아주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런 걸 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기도 하고 그걸 원하기도 하고 그걸 이루게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선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까지 읽어야 돼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좀 심각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그래야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반성도 하고 내가 과연 이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이거 뭐 진리를 안다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많이 줘갖고 성도들이 그냥 마음대로 방종하고 믿지도 않았는데도 또 혹시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조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제가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뭘 전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그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가 자기 자신의 변화,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의 변화, 사회생활에서의 변화, 교회생활에서의 변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도 입증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입증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6절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9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런 구절 보실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난 새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나중에 가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6장 7장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죄 짓는 게 사실은 내가 아니요 뭐가 죄를 짓는다 그래 죄가 죄를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죄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제부터 마음대로 돼 내가 짓는 게 아니구나 마음대로 져야 되겠구나 이거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다시 말씀을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난 새 사람은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안에 또 뭐도 있어요. 이게 죄성으로 가득한 그 옛사람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사람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같은데 이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어떤 성품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새사람의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이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런 행위가 나오니까 너무 그게 이렇게 괴리가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우리 가운데서 내야 되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로마서 2장 7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거, 선한 행위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 이와 같은 그 결과가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잘 행하면서 꾸준히 참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춰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논쟁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2절에는 이 세상에 살아왔던 대부분의 이교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새나 아니면 짐승이나 이런 거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어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그 하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이와 같은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이 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3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도덕주의자. 아, 나는 도덕이 이렇게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마더 테레사 너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2장 1절부터 이제 1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종교인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종교인의 대표를 얘기하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래서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장 17절에서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냐. 아침에도 오늘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토록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 특히 율법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2장 1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사람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인이 17절에 내가 유대인이라 불린다 하면서 유대인을 가리켜서 지금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심지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할례 뭐 성전 율법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의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는 다 개돼지다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돼지 취급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은 반반 섞인 거거든요. 유대인 반, 이방인 반. 그런 사람을 개돼지 취급했으면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이 되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인들이 뭘 하느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공표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율법 안에 안주한다.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뭐 늘 읽고 다니고 차에다도 두고 집에도 한 권 있고 사무실에도 한 권 있고 성경 가지고 있다. 특히 킹잼 성경 진영에서 우린 킹잼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안주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신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3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랑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8절 가서 보니까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있는 말씀 거의 대부분 다 꿰고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뭘 알아요? 그분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지 실질적으로 행위로 나오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또 가서 보니까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선과 악을 하는 그런 것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뭐 세대주의다, 뭐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쪼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무언가 정말 남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계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18절 가서 보니까 더 뛰어난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서 1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눈먼 자들의 안내자. 그 되면 무슨 얘기예요? 모범생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끄는 빛이라고 스스로 내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빛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 여기 가서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종교적인 그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옷도 어떤 형식으로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어떤 헌물을 드리고 저런 죄에서는 어떤 헌물을 드리고 하여튼 모든 게 종교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날을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종교적인 틀을 갖춘 그와 같은 그 민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주어진 그와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규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대충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같은 종교적인 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 미성숙한 자들의 교사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 지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향해서 너희도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21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정죄를 받냐? 위선자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교사라 그러고 스승이라 그러고 하는데 왜 너 자신은 안 가르치냐.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죄를 많이 받을 터이니까 선생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받을 그와 같은 그 정죄와 심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많은 이 성도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는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많이 아는데 그만큼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목사 가운데도 많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거든요. 목사들 가운데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신전 물건을 취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성전에 무슨 물건들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물건들을 몰래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 특별하게 구분해 놓은 거, 이런 걸 자기 용도로 가져다 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22절.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러분, 여기 사무엘기 같은데 가서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고 엘리가 그 당시에 재판관이에요. 그 당시에 재판관은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니까 이 두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 있는데 거기서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뭐 살인죄를 짓지 않는다고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서 보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는 여자하고 돈만 조심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목사 그만뒀다. 왜 그래요?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간음하냐 그 얘기야. 내가 왜 도둑질하냐. 왜 간음하느냐. 그 다음에 신전 물건을 왜 훔치냐. 말라기 1장 13절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말라기 1장 13절 가서 보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그 이후의 그런 삶을 지금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1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는지라. 하나님께 이런 건 갖다 바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은 자기가 먹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흠이 있는 걸 갖다 바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몰래, 제사장 몰래 이렇게 해서 찢긴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 가져다가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절에 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와서 돈을 집어주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불을 안 피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암흑시대에 면제부 그거 하려면 돈 갖다 줘야 신부가 면제부를 크게 써서 연옥에서 100년, 200년 이렇게 감형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공공연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밖으로는 뭐라 그래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하고 돌판을 자랑하는데 그 돌판 자랑하는 너희가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에스겔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가서 보겠어요.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거리가 신성 모독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할 때마다 뭐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된 그런 일을 하니까 이교도들이 볼 때 저거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 내가 주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려보내고 이거 한 게 너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다.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이 하도 딱해서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 이교들이 보고는 그렇죠?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바빌론에서 빼서 다시 보낸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이름 그러면 제 이름이 정동수 이러잖아요. 그럼 정동수 그러면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귀중하고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 그러면 생각이 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개념이 완전히 진짜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른 그런 개념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냐? 이 종교인들은 종교 행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여드레째 되는 날 남자의 포피를 베는 이와 같은 그 할례, 그 할례를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5절에서 2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에 가서 쭉 읽어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무할례가 된다. 무할례자 이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 그러면 그냥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 이렇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뭘 적어줬어요? 글자를 적어줬어요. 글자. 근데 이 글자를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글자만 지키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글자에 포함된 그 내용을 지켜야지. 예. 지금 그러니까 글자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할례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유아세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어머니가 뭐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로마서 4장에 가서 자세히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와 같은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표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할례,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할례 이거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지 세례 침례 100번 1000번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원래 내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내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걸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속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속사람이 변화가 된 것을 외적으로 이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적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할례만 갖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침례는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물에 100번 갔다 왔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 구원 받았거든요. 침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교회 한 번이라도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1조 이런 거 드린 적 없을 거예요. 강도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둘 다가 다 있으면 좋은 거예요. 둘 다가 있으면 좋은데 만일에 하나를 가지라 그러면 뭘 가져야 돼요? 내적인 사람이 변하는 걸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다 세례다 무슨 뭐 킹제임 성경이다 뭘 가지고 있다 이거 갖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침례교를 다닌다 이거 갖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인들은 참 종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생긴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속으로 겉으로가 있고 속으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냐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5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으로가 있고 겉으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속과 겉이 있구나. 하나님 보시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글자로 기록해 줬는데 이 글자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글자. 근데 이제 글자 안에 들어있는 영의 말씀이 뭔가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 육적으로 드러난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글자로 지금 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대비가 돼 있어요. 사람은 겉에 있는 걸 보는데 하나님은 속에 있는 걸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할례를 너희 포피에 받았다 그래서 선민이 되는 게 아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와 또 하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먼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그러니까 귀를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할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0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40년간 광야를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40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찰나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 태어난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게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율법. 그래서 처음에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받은 이후에 불순종하면서 40년간 거하다가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과거 4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요약해서 반복해서 정리해 준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거기 10절에 가서 여기 가서 보니까 10장 몇 절 보니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주 너희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 40년 동안 이렇게 도는 동안에 가만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지금 유언을 남긴 거예요. 목 뻣뻣이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요새 이제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마음의 포피를 제거해야지 육신의 포피 이거 제거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육신의 포피 제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전민이기 때문에 그건 하는데 그거 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9장 25에서 26절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무슨 할례를 안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특히 꼭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 종교생활 주일날 오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내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이거 하겠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2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냐고 누구에게서 난다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대인. 원래 우리가 이제 유대인 그러면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 유다는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열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열두 명을 데려다가 그 열두 명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또 저주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 열두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칭찬과 저주를 주는 가운데 49장 8절 여기 가서 보면 유다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칭찬이 나와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아,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어떤 걸 하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칭찬. 영어로 가서 보시면 여기 8절에 가서 보시면 영어에 Thy brethren shall praise. Praise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Praise, 찬양을 한다, 칭찬을 한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나온 유대인들은 유다인이 맞는 겁니다. 원래 유다인.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대인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유다인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나온 이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진짜 유대인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로마서 2장 끝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가서 보면 29절에 whose praise로 돼 있어요. 똑같이 praise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이들에 대한 찬양은 칭찬, 뭐 칭찬도 괜찮고 찬양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냐고 누구에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유다에게서 났습니다. 유다는 이 야곱이 죽을 때 너의 형제들이 너를 칭찬할 거다. 이런 사람이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칭찬을 받았어요? 자기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그런 칭찬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3장은 역시 큰 제목은 죄와 정죄. 이제 세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극단적으로 또 해석을 해서 아, 유대인 될 필요가 없잖아.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1948년도에 저기 예루살렘 저 팔레스타인 저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저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진짜 유대인이 지금 저기 가 있단 말이야. 저기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봉호 장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그러는데 저기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가짜라 그러더라. 그건 선봉호 장로가 가짜예요. 예, 진짜 유대인이 저기 돌아간 건 왜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영원토록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 유대인이 그걸 차지하러 지금 돌아간 겁니다. 이 선봉호 장로님처럼 이스라엘이 변해서 교회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도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가서 구원받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이방인들 가리켜서 그럴 때 이야기할 때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야곱의 자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2장에 대한 총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 이방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이교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으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다니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런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방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뭐 그 다음에 부처 공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깨달아서 도덕을 깨달아서 뭐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도 스스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정죄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누구예요? 종교인이 남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있다. 지금 로마서 1장 2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3장은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종교인들이 반박 성명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 우리가 그럼 유대인인데 그럼 유대인은 무슨 장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이교도들은 그렇다 치고 그건 뭐 잘 모르니까 개나 짐승 같고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니 그럼 우리는 유대인인데 그럼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장점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절하고 2절만 제가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정죄를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이 아 그럼 유대인은 나은 점이 없습니까?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에 그럼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 되는 게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장점이 어디에 있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이제 살펴봤는데 로마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장점이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9장 4절 양자사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들도 여러 개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들을 많이 줬어요. 또 율법도 줬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율법도 줬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주시고 약속들도 많이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점 중에 제일 큰 장점이 뭐냐? 뭐라 그래요?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또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 가졌다 이거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와 같은 그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큰 게 뭐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 중에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유대인이 지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치, 경제, 뭐 예술, 뭐 교육 뭐 할 거 없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노벨상을 타고 이러면 많은 경우가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다고 얘기입니다. 왜 머리가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맡아서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러라고 한 사람이 구약성경 기록, 즉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양피지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양피지는 더러운 짐승의 가죽은 안 돼요. 정결한 짐승으로 가죽으로 만들고 이 양피지도 만드는데 이방인이 만든 양피지는 안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꼭 유대인이 만든 양피지에만 이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각 난에는 이제 48줄에서 60줄에 이제 글을 씁니다.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고 특별하게 제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제 카피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정본을 앞에 하나 놓고 정본을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단어나 글자를 외워갖고 여기다 기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고 그대로 읽어서 그걸 해야지 머릿속으로 외워갖고 거기다 그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수천 번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와야 돼. 너무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 JHWH 요새 이제 YHWH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근데 이 JHWH가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가서 적어야 돼요. 그럼 수천 번, 여기 창세기부터 말레기까지 그걸 기록을 하려면 수천 번 목욕 재개를 해야 그래야 이 성경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여기에 대해서 다 규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는데 두루마리가 이제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수정을 보기 위해서는 완성된 지 3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돼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손으로 다 적었는데 30일이 지났는데 그걸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더니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 되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적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세 개 글자를 잘못 썼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이거를 카피해서 복사본을 남기려면 보통 머리를 가지고 보통의 어와 같은 지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허락해 줬어요. 그와 같은 일을 얼마나 참을성 있게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수천 번 목욕 재개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잘 번역하고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전인자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다 쓴 다음에 글자와 단어의 수를 또 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는 자음이 몇 글자, 자음 중에 예를 들어 A, B, C 뭐 이렇게 나오면 A는 몇 개, B는 몇 개, C는 몇 개 이거를 다 세갖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다 확인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니까 모세의 이 율법이 기록된 이후로 약 1500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두루마리가 들려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 이거는 복사본이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갖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처음에 줬던 원본하고 100%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단어 글자 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이렇게 보관해 주셨,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유전인자와 특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바울이 여기에서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그 뜻이 이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올 때 아 이건 1500년 전에 모세의 손에 있던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손 안에서 있고 지금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두루마리 안에 모세가 1500년에 기록한 그 기록의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 보존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